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또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술, 바람, 개, 구름. 2번 호박, 무지개, 밤. 3번 계피, 만개, 오메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 사실 쉽죠. 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예.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는데 1번에 나온 단어를 보시면 술, 떡. 술떡이 진짜 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바람, 떡. 바람, 떡은 왜 바람떡이라 그러죠? 바람이 숭숭통해서 바람떡입니까? 좌우지간 개, 떡. 욕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름, 떡. 2번도 그렇죠. 호박, 무지개, 밤. 3번 계피, 만개, 오메기. 오메기는 제주도에서 처음 먹기 시작한 전통떡이지요. 자, 모두 다 다양한 떡의 이름들입니다. 요즘에는 빵이나 피자, 햄버거 같은 그런 음식에 밀려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떡은 200가지 이상 그 종류가 되고 또 재료나 맛이나 또 색이나 모양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대단히 뛰어난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떡은 단순히 입으로 먹는 음식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떡 속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런 떡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데요, 전 세계 문화 인류학자들은요, 우리나라의 떡 속에 담겨진 의미를 들으면 한결같이 감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아기들, 백일떡이나 돌떡, 요걸 어떤 것을 주로 만들지요? 백설기, 인절미, 송편도 만듭니다. 또, 무지개떡도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설기, 장수의 의미가 있죠. 우리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장수의 의미가 있다. 인절미는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찰진 인절미처럼 끈기 있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편의 경우 좀 특별한데요. 돌떡으로 송편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 종류, 속이 빈 것과 속이 찬 것, 두 가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속이 빈 송편, 마음과 생각이 넓어서 남에게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속을 채운 송편, 겉모습보다 속 마음이 알찬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무지개떡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요즘에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주로 하지요. 아이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아이가 뭘 잡나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개떡을 이제 아기의 돌떡으로 만들게 되면 이 아이가 장차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문화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떡을 가리켜서 야, 이건 음식이 아니다,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떡에는 속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떡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떡도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병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유월절 성만찬에서의 떡,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떡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너무나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떡에 관한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에만 나와 있는 떡에 관한 다음과 같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떡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떡을 어떻게 알아?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먹는 음식인 떡을 어째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물 위에 던져라? 아, 물수제비! 개천이나 강에서 요만한 돌 가지고 던지는 거.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본문에서 말씀하는 네 떡이라는 거,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 먹는 음식이 분명합니다.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무슨 이유로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구나 더 희한한 것은 지금 읽은 저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도 이상한데 물 위에다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오늘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온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취급되는 해석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 1번, 상업적인 차원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이윤을 얻어서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들을, 물건들을 계속해서 바다에 띄우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을 물건 실은 배를 바다에 띄워라, 배를 출항시켜라 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2번, 농업적인 차원의 표현으로, 농사에 관련된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파종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1번과 2번 해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타당한 해석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본문 1절에 나온 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는 떡을 던지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 떡을 던지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 떡을 던지라는 이 구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떡을 던지라는 구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 저기 있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표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일곱 명, 여덟 명 그런 뜻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있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표현은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 잠언에 나오는 구제를 강조하는 말씀들과 같은 뜻으로서 가능할 때, 특별히 평소에 네가 가능할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을 그 다음 2절과 연결시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너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떡을 나눠줘라. 네가 가진 물질과 네가 가진 시간과 그 밖에 네가 가진 것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구제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본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도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뜻이라고, 구제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가 주어진다. 뭐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이 말씀과 관련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왕국 중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번성하던 한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그만 왕자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왕자는 나무 토막이 기댄 채 겨우겨우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모래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날 아침 왕자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상류에서 자루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겁니다. 얼른 자루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딱 하루치 먹을 식량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나면 하루 지나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하루치 식량이 담겨있는 그 자루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계속해서 강물을 타고 떠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자루에 담긴 식량을 의지해서 1년 동안이나 버틸 수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의 꿈에 꿈속에 왕자가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왕이 묻습니다. 왕자야, 너 도대체 어디서 살았느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왕자가 식량이 담겨진 자루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강물에 떠내려온 이 자루에 담겨진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았습니다. 왕이 그 자루를 자세히 보니까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자루에 적혀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왕은 즉시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평범한 농부가 날마다 정말로 날마다 음식을 넣은 자루를 강물에 떠내 강물에 띄워버린 것입니다. 이 농부 덕분에 왕자는 목숨을 건졌죠. 이 농부 덕분에 왕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자를 찾고 나서 왕이 이 핫산이라는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날마다 음식을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린 것인가? 핫산이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띄워보내라.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저는 늘 이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치 식량을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낸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해서 핫산에게 커다란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맨 마지막 부분, 왕이 농부에게 커다란 상을 내려줬다는 이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자녀들이 암송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잠언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시간과 그 밖에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삶을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러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석과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힘겨운 이웃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힘겨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구제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1절에 나온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 떡을 던지라는 구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해석이었고 이런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떡을 던지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던지라는 이 표현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는 떡은요, 떡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떡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물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떡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재능을 의미한다고, 달란트를 의미한다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던지라는 말, 상징적으로 볼 때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대다수 신앙인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달란트,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 내가 뭐가 있어?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818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헌금, 콩이 아니라 넓적하고 넓은 이만한 헌금 쟁반을 사용했는데, 헌금 쟁반이 돌면서 예배당에 있던 교우들이 각자 형편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꼬마아이가 헌금 쟁반이 자기 앞에 오자 갑자기 헌금 쟁반을 샥 낚아채서는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헌금 쟁반을 엉덩이로 깔아뭉개다니. 헌금을 담당하는 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이 아이 아주 따끔하게 혼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헌금 쟁반을 엉덩이 밑에 집어넣은 이 아이는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동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헌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 대신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어찌 보면 너무나 순진한 마음으로 헌금 쟁반을 자기 엉덩이 밑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헌금 쟁반을 엉덩이 밑에 넣은 거지만 사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헌금 쟁반에다가 자기를 담아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교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대하면 내가 뭘 드리지? 무엇을 드리지? 나에게 무엇이 있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는 결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을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없어서 천만해요. 마음 중심으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나, 무엇을 헌신해야 하나라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심,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어린 리빙스턴처럼 쟁반 위에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주님께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한 물질과 풍성한 건강과 필요한 모든 재능을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마음 중심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결단의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뜻하심 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마음 중심으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